여러분, 우린 왜그 오랜 시간 성경을 배워왔고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순종하기는 어려울까요? 왜 그토록 그 사람의 모난 그 모습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는 게 여전히 힘겨울까요? 여전히 비슷한 상황만 되면 왜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왜 음란을 이기지 못할까요? 분명히 썩어 없어질 것을 아는데 세상의 인정과 사람들의 평판에 훨씬 내 마음이 쏠려 있을까요? 이유는 당연히 우리 안에 행정적으로는 죽었다 칭하니 죽었던 죄된 육신의 자아가 실제적으로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죄된 육신의 자아는 언제 힘을 잃어 죽어나가기 시작할까요? 곧 언제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반복된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한 존재의 거룩한 영광을 목격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과정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 학자들의 좀 조언을 들어보고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주 전에 이 본문 말씀으로 다미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듯이 1절 우시아 왕의 죽음을 알리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은 단순히 연대기적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바로 오랜 기간 유다를 안정적으로 통치했었던 유능한 군사 지도자였던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건곧 육신적으로는 유다의 절대적인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우시아 왕, 곧 육신적인 희망이 종결나버린 곧그 인간은 그가 붙들던 그 희망의 종결, 곧 진정한 절망에서만이 바로 높은 들림 보좌에 앉아 있는 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 되심을 비로소 볼수 있다는 신앙생활의 위대한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이사야 개인 또한 절대적인 자기 절망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고백 속에 담긴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역할 자체가 뭐죠?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곧 그의 입술의 부정은 첫째, 그의 존재 전체의 부정을 상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존재의 전적인 절망을 고백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사실 곧 우리 신앙의 진짜 시작, 아니 지속적인 영적 성장은요, 자신의 파산 상태, 자기 절망을 얼마나 선명하게 볼줄 아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 데인 오틀런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드리죠. 절망이라는 자유 낙하를 시도하라. 거듭났더라도 마찬가지다. 스스로의 죄성을 의식하라. 그로 인해 항상 겸손함에 깨어있으라. 토크쇼를 시청하거나 전화에 매달리느라 바빠서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황폐한 상태를 정기적으로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의 무게를 충분히 강하게 느낄 수 없다. 자신의 황폐한 본성의 깊이를 깊이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깊이 있는 성장을 이룬 그리스도인은 단한 사람도 없다. 그는 이어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얕은 곳에만 머무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정직하게 직시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애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자기 절망은요, 거의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기 절망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 거죠? 바로 5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뭐요? 그 왕을 배웠다. 그 존재를 목격했다. 그리고 바로 그 목격이 바로 그를 완벽하게 절망시켜 버립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그분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것과 그 존재를 보았다, 만났다, 목격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향한 지적 개념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념이 내 신념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저 나의 기존 신념 틀 안에 그 개념을 한 곳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영광이라는 카보드라는 원어는요, 문자 그대로 무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무게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가벼운 모든 것들에 대비해서 실제적이고 영속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그 대비적 무게감, 곧 이게 리얼이다, 진짜다를 물리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물보다 무거운 물체를 물에 떨어뜨리면 물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물의 지진과 같습니다. 만약 얼음보다 무거운 물체를 얼음 위에 떨어뜨리면 얼음이 흔들립니다. 그 물체가 얼음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실체가 당신의 삶에 임할 때 그것은 주변의 모든 것을 흔들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실체가 이사야의 삶에 임할 때 모든 것이 재배치가 일어난다. 모든 것이 재설계된다. 모든 가구가 옮겨진다. 그 자신에 대한 관점, 역사를 보는 관점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무게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임재하실 때마다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산이 흔들리고요, 오순절 다락방에 거하는 땅이 흔들리고 방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SF 효과를 내실까요? 좀 자신이 올 때 좀 겁을 주면서 좀 웅장하게 효과 있게 나오려고, 좀 멋지게 나오려고요? 아니요. 무엇을 상징하는가? 카보드, 그 무게가 등장하자 그 무게와 무게보다 가벼운 모든 것들은, 그 세상과 땅들은 그 무게에 비해 너무나 가볍다, 진짜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물리적인 효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에 비하면 가짜다. 그러니까 진짜 실체가 등장하면요, 그것과 마주하면요, 바로 팀 켈러의 말처럼 모든 무게가 흔들리며 해체되고 재구성된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마치 한 신학자의 표현처럼요, 오늘 아침 시속 250km로 달리는 덤프트럭과 내가 빵 하고 부딪혔는데 전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걸어다니는 사람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죠? 그거는 하나님의 실제를 직접 만난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라는 하나님의 개념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흉내는 내게도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분의 영광의 무게, 그 실제가 무엇이길래 이사야라는 한 존재로 그토록 화로다 나여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어마어마한 재설계가 일어났는가? 그 실제는 바로요, 그 무게는 바로요, 스랍들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릴 정도로 영광의 무게감을 지니게 한 무엇인데, 그게 바로 그들의 노래였습니다. 3절에 그 노래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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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뜻은요, 온 우주의 최고의 상태, 이 세상 그 어떤 무엇, 그 어떤 누구보다 무한히 뛰어나고 탁월한 인간의 언어의 끝에 다다른 최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대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박.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좀 은혜가 안 되시면 대박이라고 좀 바꿔보십시오.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다 주 하나님 하면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분이 대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천사들이 이 찬사, 경탄, 경배를요 지금 왜 드릴까요? 1번, 그들을 평안히 보호해 주셔서. 2번, 미래의 나의 천국을 보장해 주셔서. 3번, 내 아들, 딸들 잘 되게 해 주실 거라서. 아닙니다. 대박이라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워서입니다. 이게 바로 수많은 종교와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종교는요, 신이 내 아들, 딸을 보호해 주셔서 내 앞길 결국 평안케 해주셔서 결국 내게 무언가 유익했기에 내가 신께 무언가를 바칩니다. 헌신을 바칩니다. 절이든 찬양이든 바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들의 경배는요, 지금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 그분이 내게 유익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그저 목격하고 입을 틀어 막을 정도로 아름답고 눈물이 날 정도로 탁월한 어떤 존재감 앞에서 터져 나오는 그것, 그게 바로 이 시대가 잃어버린 진짜 경배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간증을 해줬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엘리베이터를 딱 기다리다가 문이 열렸는데 놀라운 빛이 비치더란 겁니다. 배우 공유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입을 틀어막고 온몸이 굳어서 두 발이 멈춘 채 고개만 돌리다 그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움을 향해 터져 나오는 찬사라는 것입니다. 그가 제 아내에게 준 유익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낳은 최고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더 고상한 어떤 것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구속받은 목적이고 우리 구속의 정점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피조물이 보고 알고 누리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걸 지으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달콤함에 매료되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랜 기간 찬양 인도를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더더욱 성도들이요, 주님 내 길 인도하시네, 이런 찬양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나 주님 거룩하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눈물 흘리는 분들을 점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지금 스랍들의 경배가 터지게 한 그 놀라운 무게감, 영광, 그것을 우리가 점점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무엇을 통해 느낀 겁니까? 여호와가 가져다 줄 어떤 유익, 평안, 보호, 공급, 이익이 아니라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탁월한 여호와의 거룩하심입니다. 아니, 그럼 이사야도 목사님 천사처럼 그 탁월한 영광을 봤으면 바로 경배가 나와야지 왜 화로다 나여 망했다라고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부었는가? 여러분, 인간은 자기보다 더 탁월한 존재를 보면 지금껏 자신의 자랑이 망한 걸 알게 됩니다. 제가 가끔 학교 사역했을 때 고등학교 때 나름 예뻤던 친구가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충격을 받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대학 가니까 정말 화로다 나여 못생기게 되었도다. 왜요? 먼저는 내 자랑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당시에 그 세대 가장 뛰어냈던 선지자였고요, 그 입술은요, 수많은 죄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했던 어쩌면 사역자에게 있어서 그의 유일한 자부심이요, 자랑이었습니다. 그 입술, 그의 가르침, 그의 유일한 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롭고 너무나 지구하고 탁월한 그분의 거룩 앞에 서자마자 이사야는 자신의 죄가 발각되는 수준이 아니라 먼저는 그에게 거의 유일했던 의로움, 자랑, 그 입술이 수치스럽게 된 겁니다. 에드워즈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위협입니다. 우린 모두 나름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살맛나게 하는 그 무엇, 그 재능, 내 위치, 내 학력, 재력, 외모, 이쪽 바닥에 내 경험, 심지어 내 자녀, 바로 그것이 이사의 입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우시아 왕입니다.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을 살맛나게 하고 좀 자랑스럽게 하고 내 고개를 들고 살게 만드는 나만의 자부심이요, 내 기쁨인 나의 우시아 왕이 죽지 않는 이상, 내가 믿던 내 입술이 날 웃게 하던 그 모든 게 이제 정말 쓸모 없어졌구나, 난 정말 망했다라는 영혼의 절망이 터져나오지 않는 이상, 진정한 영혼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경배는 아직도 저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나만의 자기의, 내 우상의 절망을 보게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의 거룩함을 목격한 자만이요. 죄를 회개한다고요? 아니요, 의까지 회개한다고요. 그런데 왜 자기 자랑을 그렇게 절망하게 될까요? 단순한 여호와의 탁월성의 비교에 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거대한 영광을 목격해버린 긍정적 자기절망입니다. 여기 똑같이 어떤 오이밭을 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밭에 있는 오이만을 보고 있고요. 한 사람은 어젯밤에 그 밭에 감추어진 3천억짜리 보화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 몇 평밖에 되지 않는 밭을 딱 15억 주고 사겠냐라고 할 때 한 사람은 거절하지만 목격자는 당장 집으로 가서 뛰어가서 15억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 밭을 사고야 말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 예수님을 오래 믿고 그토록 배워도 이토록 삶의 변화는커녕 여전히 내 우시아와 내 입술이 내 삶의 유일한 의존이요 낙인가? 그만큼 적게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눈부시게 아름답고 거룩한 영광과 그 영광으로 채워질 나라의 찬란함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멀게만 보이지만 지금 내 눈앞에 우상은 내 입술은 사람들의 평가와 인생의 안락함은 성공은 너무 크고 너무 가깝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은 은하계보다 더 거대한 가치를 가졌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나 작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말씀은요 주께서 온 세계와 권세 가장 위에 높이 들리는 모든 것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그 초월자가 보좌에 계신 곧 주권자이신 그 영광을 그 옷자락이 마치 성전에 펼쳐진 신부의 드레스와 같이 찬란한 영광으로 온 우주에 깃들어져 있듯이 그 아름다운 그분의 거룩을 이사야처럼 그대로 보지 못하고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보고 있으니 아직도 내 입술에 대해 절망이 터져나오지 않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게 망했다라고 터져나오질 않는 것이죠. 왜요? 밭에서 보이는 게 오이 몇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15억을 버리겠습니까? 에드워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신적인 빛이 우리로 신성에 속한 본질을 흡수하게 하며 목격되는 것과 똑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영혼을 변화시킨다. 뭐가요? 변화는요. 내가 본 목격만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본 만큼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목격한 크기만큼 내가 변한다는 것이 절망을 만했던 신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이사야는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신, 그 거대한 영광의 환희를 보고 나니 나 자신의 자랑이 얼마나 악한지 나 망했다. 망해버릴 만큼 형편없는 우상 숭배였을 뿐이고 물거품 신이었구나 를 보게 된 겁니다. 너무 거대한 영광을 보고요. 곧 하나님이 영광의 무게를 보자 그 무게가 그를 흔들고 해체시켜서 기존에 내가 알던 나 자신은 사실상 완전히 망한 존재, 부정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기존에 내가 세상의 눈으로 알고 있던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완전히 틀린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요? 바로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서 다시 찾은 내가 진짜 나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세상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주목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먼저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보면 볼수록 사실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부르신 나의 진정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없이 나 자신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유전과 성장 배경과 환경과 자연적인 욕망의 지배만 더 받게 될 뿐입니다. 내가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내세우는 나 자신은 내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막을 수도 없는 일련의 사건들이 집합하는 장소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소원이라는 것 역시 내 신체 기관이 배출했거나 다른 이의 생각이 주입됐거나 심지어 악마가 제시한 욕망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실은 나란 존재는 내가 믿고 싶어하는 만큼 사실은 주체적인 개인이 전혀 못 된다는 말입니다. 나한테서 우러나왔다고 말하는 내세우는 모든 소원들이 사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성장 배경, 유전, 환경, 자연적인 욕망의 지배에서 나온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결국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진정으로 빨리 주님께 내버리라고까지 말합니다. 왜요? 우리의 그 조작된 자아를 예수께 완전히 바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세상은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와 끊임없는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나랑 계속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야 나다워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버리질 못하고 내가 나를 계속 가두고 있으니 나에게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버리지 못합니까? 바로 이사야가 말했듯 이사야도 그 전까지요 여러분, 신자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소중함, 이사야의 입술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실제를 목격한 그것이, 그 영광의 무게가 그의 본능을 흔들고 해체시키고 재구성하여 그를 완전히 뒤바꿔 놨다는 것입니다. 아까 인용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달콤함에 매료되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히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뿐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의 달콤한 아름다움까지 보게 되었는가? 완벽히 부정한, 완전히 망할 존재인 걸 깨달았던 그때 6절에 스랍이 핀 수치를 가지고 와서 7절 이사야의 자랑이었던 그 입술에 그 수치를 댑니다. 대부분의 조석가들은 여기서 제단이 향단이었을 것, 수치는 번제물 전체에 새까맣게 탄 일부일 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분명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물 되심의 모형이 될 상징입니다. 이사야의 영원히 망해버린 입술을 씻어내시기 위하여 그 영광스럽고 모든 천사들이 얼굴과 발을 가릴 만한 영광을 지닌 존재께서 친히 새까맣게 타버릴 정도로 제물에 수치되어버리셔서 그토록 부정한 자를 전적인 주권으로 택해 잡으시고 온 세계를 뒤덮을 거룩한 영광으로 나를 초대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은혜로운 감격이 한 인격의 진정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그렇게 크게 감동이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거대한 분의 권세와 찬란한 영광, 그로 인한 처절한 전 인류의 망함과 절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반응한 그대로 망했다, I'm undone, 나는 없어지다 하던 그대로 마지막 날 반역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십시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 어둠을 사랑할 수 없듯 그 망한 자들을 불태우고 불태우고 또 불태우고도 모자랄 정도로 영원히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린 그 반역자들의 마지막을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 대체 내가 얼마나 크나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축소할 게 아니라 더욱 선명히 볼 때 우린 그 영원히 우리의 자랑을 불태워버리실 하나님이 대체 왜 나에게는 그리하지 않으셨는가를 보며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의 희생, 그 은혜, 찬란한 영광의 초대에 감격이 터져 나올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질문 드렸듯 우리의 진정한 변화, 용서, 사랑, 자기 부인은 언제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5절에 망하다의 원어 다마의 구체적인 뜻은요, 파괴되어버렸다, 없어졌다, 제외되어버렸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거룩한 영광의 무게를 목격할 때 그 무게가 그의 본능을 흔들고 해체시키고 재구성하여 그래도 꽤 괜찮아 보였던, 그랬던 내가 완전히 망한 존재, 죽은 존재, 없어진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왜 여전히 우리가 끝까지 내가 지기 싫고 용서하기 싫고 손해보기 싫은 줄 아십니까? 망하기 싫은 줄, 죽기 싫은 줄 아십니까? 아직 안 망했고 이 정도면 잘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 목에 칼로 위협하면 죽을까 봐 기겁하고 난리 피웁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망한 존재는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체에다가 위협한다고 칼을 가지고 목에 대 위협해 보십시오. 꿈쩍도 안 합니다. 어떻게 이사야는 그 맨몸으로 3년의 수치스러운 길을 스스로 선택했고 스데반은 돌을 맞으며 미소를 짓고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이 육신의 삶은 이미 망했고 I'm undone. 이미 내 삶은 죽은 삶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너만의 우시아 왕이 죽을 때마다 네 자존심과 자부심이 죽어가는 순간마다 사실 너는 망하는 것 같지만 그 절망이 바로 해방이란다. 그리고 성경은 이 순간을 진짜 변화의 순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제 내가 너 용서했으니 마땅히 우리를 위해 이제 3년 동안 맨몸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할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질문하십니다. 날 위해 가줄 사람 있니? 그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강압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격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번 주 3일 뉴스에 한 여집사님께서 몇 년째 가족과 휴가를 포기하고 선교를 택하는 것 거기에 어떤 대단한 강요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질문에 침묵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갈까요? 응답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감격, 그 영광을 아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의 육신의 삶은 이미 망했다는 걸 인정하며 더 이상 망하고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축복하고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무엇입니까? 바로 돌을 맞으며 육신이 반응하던 그때 그가 본 건 부정한 나를 위해 그 영광을 포기하시어 제물이 되셨던 그리스도께서 서서 그를 향해 맞이하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무게가 스데반이란 한 인간 육신의 죄의 본능을 흔들고 해체시키고 재구성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보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저 내가 개선되고 그저 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어가는 것, 망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을 위해 주의 영광과 거룩을 보는 자리에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만을 주목하고 보는 자리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선하신 주님,